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두 권을 합쳐서 에스라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 내용을 뚝뚝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읽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에스라서가 어떤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성전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귀환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 사회를 개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그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유다 그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고 재건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 7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70년 동안 황폐해진 그 유다 사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우셨는데요.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친구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개구쟁이였던 제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정말 어지지 말고 놀자라고 하면 친구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거든요. 화장실 가서 욕조에서 물을 떠가지고 막 뿌리고 진짜 집이 막 물로 흥건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린 시절 또 어머니한테 안 들키려고 막 닦아내면 초등학생이 치우면 얼마나 치우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나중에 저녁에 들어서 하는 말이 집이 개판이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 치워 놓은 것 같은데 엄마가 볼 때는 완전히 하나도 안 치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에 비할 바가 될까요? 70년이나 포로로 사람들이 떠나 있었고 황폐한 그 땅을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가관이 아닌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 한 세기가 지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땅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요. 대적들의 공격도 있고 또 신앙 공동체로 모였지만 가난한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가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거민들이 많지 않고 집들이 얼마 없어서 생기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환한 후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성전을 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느헤미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안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고 성전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성전도 엉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렇게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쌓여있는 수많은 민족적인 가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던져주실까요? 그 해답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의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외부에 있었던 유다 안에 있지도 않고 페르시아의 나라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을 다시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요? 주전 180년경에 벤시라가 쓴 집회서가 있는데요. 그 집회서의 내용을 보면 벤시라가 너무나도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한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위대해서 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함은 참 좋아하고 다윗 참 좋아하고요. 또 솔로몬도 좋아하고 사도 바울은 좋아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쓰셨는지, 왜 그를 민족적 리더로 쓰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 2장을 보면 예루살렘 땅의 제사장이 4천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숫자를 얘기하면 4,289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땅 안에 있던 제사장들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먼 땅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를 데리고 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라고 소리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쓸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레위인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를 사용하셨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위가 뭡니까?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이 땅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만 지키면 그냥 호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그는 굳이 자신이 발벗고 나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나서는 걸까요? 그것은 선친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돌아오면 그는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정황이 어떤지, 그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예루살렘 그 땅의 형편을 속히 달려와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니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정말 팔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갈 때 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모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요 나 자신의 문제도 아닌 예루살렘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민족적 리더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지요. 이제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술 많은 관원 정도 됐으면 그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루살렘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그가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밖에 1장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가장 중요했던 행동은 1장에서 눈물 흘리며 그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즉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앞으로 가지요. 그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아닥사스다가 물어봅니다. 왜 수심에 가득 차 있느냐? 그때 조심스럽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 왕이 술 맡은 관원의 그 수심 어린 얼굴을 보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옆에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일들 쉽게 이렇게 허용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장과 2장을 놓고 읽어보면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도 왕 앞에 가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렸던 마음을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 기도함으로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읍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물자도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 나라에 있는 총독에게까지 조서를 붙여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개혁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고 성공한 개혁이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무릎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기도의 결핍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앞에 기죽지 않고 어떠한 대적들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관용의 지도자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얻어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정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래저래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온갖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의욕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정황을 그틀었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두 발을 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땅이 환란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 사실이 맞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이 진짜 이루어져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페르시아 땅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났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금식했던 느헤미야인데 이제 그 현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억장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원망하고 그들 가운데 왜 이렇게 놔두었냐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2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중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소리를 쳐야 맞고요. 왜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크게 꾸짖어야 맞는 것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손을 이끌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우리도 일어나자. 우리도 힘을 모으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감당하자. 라고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머물러 있었던 성벽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52일 만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감격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실을 체념하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절대 할 수 없어라고 한숨만 내쉬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도자, 관용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분명히 다시 회복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격려와 명분 있는 깃발 앞에 백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었던, 변화되어야 되었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느헤미야와 더불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바로 비판받아야 될 그 처지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 참된 리더십의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너그러우신 예수님, 우리를 넉넉하게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꾸짖기 이전에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더 이상은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은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며 살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세상 앞에는 당당히 서시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더 많은 관심과 노력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율법의 잣대로 내려치기보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